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34장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부름 받기 직전에 몇 가지 특징적인 장면을 오늘 봄으로써 2년 가까운 신명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는 위치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넓게 펼쳐진 평야를 얘기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두 산의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스가 산과 느보산. 성경을 흘낏 보면 느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동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원문에는 정확하게 느보산 또는 비스가 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이 무슨 산으로도 불리워질 수 있다는 말이죠. 비스가 산으로도 불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보산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차례대로. 근데 요 지명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치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일치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살던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해서 걸어갔던 궤적이 정확하게 이 코스예요. 여기에 나타난 지명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며 살았던 지역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일찍이 너희 조상적부터 약속했던 그리고 너희 조상이 걸었던 그 지역을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보고 있지? 보이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하나의 역사이면서도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소해 보이는 하루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무심히 살 수가 없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지금 모세가 생의 끝에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오래전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었던 언약을 길고 먼 역사를 넘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모세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우리가 한번 사절에서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고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도 보이시고 3절에도 보이시고 4절에서는 보게 하였거니와 이걸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육안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당장은 좌절스럽고 풍랑이 일렁이고 죽을 것 같고 깜깜하고 답도 안 나오고 흑암에 던져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보는 눈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다 죽겠다 그러죠. 다 어렵다 그러죠. 그건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면 다 똑같이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런 육안의 눈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다른 눈이 바로 이 언약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언약,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끈질기게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5절을 볼까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건 일찍이 신명기 앞서 강의를 통해서 한 두어 차례 확인을 시켜드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안고 있는 시대적 역사적 상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면적 이유와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다툰 일이에요. 백성들이 그 책임을 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표면적 이유라면 그 속뜻은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죠. 모세는 구약 전체를 걸쳐서 이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었던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40년 동안 검증된 답안지가 0점이었더라고요. 0점. 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피차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 상징을 맡은 것이 모세의 인생이에요. 율법의 수여자.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대신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인가 하면 그 이름이 가진 뜻처럼 예수, 신약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말고도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었죠? 호세아. 이 두 개가, 세 개가 실질적으로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그래서 이 바톤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단을 다시 건너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성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소임을 끝내요.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무덤의 흔적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후에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모세의 죽음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지 않았을까? 어딘가 훌쩍 하나님이 떠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매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는 신약 성경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황홀한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왜 모세의 이 죽음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이 땅에 어딘가 남겨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결과를 모세가 알아요. 모세가 잠깐 안 보이는 틈에 한 40일 안 보였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느라고 안 보이는 틈에 산 아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금은부치를 불에 던져서 금송아지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우상 노름에 빠지죠. 이걸 누구보다도 40년 광야 여정 속에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인원이 처벌을 당하죠. 그 처벌의 주역이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딘가에 백성들이 알도록 남겨져 있었다면 그 무덤은 뭐가 됐겠어요? 성지가 되고 성지가 변해서 우상화 노름이 틀림없이 벌어집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기념하려는 시도를 긴 역사 이래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영적인 속성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 마치 그 누룩처럼 확 오랜 세월이 걸쳐가면서 그게 본의와는 다른 결과로 지저분한 냄새를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념사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잘 보세요. 한국교회 한때 부흥의 주역으로서 참 신실하게, 올곧게, 바르게 살았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역사의 무대 뒤로 다 사라지고 나서 그 후손들이 또는 그 후진들이, 성도들이 그분의 그 평소의 신앙을 기린다 해가지고 그분들 이름 걸어놓고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요. 장학회도 만들고 기념사업도 만들고. 근데 그것이 항상 선하게 결과물로 나타났던 적이 있던가요? 전부 이권이 끼고 자리 다툼이 생겨나고 지저분해져요. 살았던 그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이상한 이질적인 경향들이 들어와서 그 본래 의도를 다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의 평소의 삶의 명예스러움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제 120년의 역사를 넘는 우리 선교 한국 역사 속에 벌써 이런 징후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든지 소리도 없이 사라질 준비.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죠? 오직 주께만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기의 흔적, 이름 석자 남길 의도도 갖지 말아야 돼.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직함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공로자 붙이는 거.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공로밖에는 공로자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주님 외에는 공로자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을 남기고 안 남기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무덤은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자, 우리 이제 마저 성경을 좀 보십시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나이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팔팔한데 죽었다, 이런 단순한 생물학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좀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기자가. 보통 성경에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분별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욕심입니다. 살수록 아쉬운 게 자꾸 생기고 또 한편에는 편안해지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욕심의 결과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걸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9절을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하여 아신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아주 깊은 밀착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인생 끝에 모세를 이렇게 극찬하기가 쉽지 않죠.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깊은 밀착된 관계를 평생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젊은 날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문명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 똑똑함과 잘남으로 지혜를 잃어버림으로써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40년간을 풍상에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마모되고 깎여지고 바람에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깊은 지혜를 배우죠. 그리고 노후 40년 동안은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통해서 끝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지혜를 잃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반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눈이 흐렸어요. 그래서 그 별미 먹고 싶어가지고 아들들한테 부탁을 했다가 그만 장자와 차자에 돌아갈 분복을 바꿔서 축복을 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근데 반대로 또 야곱은 젊은 날은 욕망을 쫓아서 사랑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밀착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어긋맡깁니다. 요셉이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아버님 손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젊은 날은 사랑 쫓아서 욕망을 쫓아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통해서 분별력을 잃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눈이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큰 신학적 주제를 하나 선언하면서 모세의 생이 마쳐집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 결론으로 히브리서 3장을 다 열어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낫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더 나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비교라는 것은 비교거리가 안 되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의 전 인생 속에 누구의 모형을 갖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백성들,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잘 관리했던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어요. 율법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드리지 못했어요.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이 구약을 상징하는 모세가 안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세의 역할을 완성하고 실현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살았던 그 사역의 모든 초점이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선지자지만 제사장이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이가 오실 겁니다. 그분이 누구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집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한 청지기요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관리하시고 속량하시고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과 상징을 맡았던 모세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완성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을 붙들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소망과 이 견고한 목적지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역할을 보여만 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성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께 신실히 붙들려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의 견고함을 붙드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도 해안에 지금도 구조 작업 중에 있는 이 슬픔을 당한 가족들 또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를 일깨우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소망 붙드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잠을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성 조금 더 부족하며 들어